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쩌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줄곧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한 가지 큰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라고 하는 그 이름부터, 오늘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 그는 구약적 배경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은 지금 약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되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약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가벼운 개념인데,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들 간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동의하고 부모들의 뜻을 존중해서 결혼을 합법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정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의 결혼으로 인정받게 되고,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으로부터도 정혼이 되면은 남편과 아내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배우자들도 서로를 비록 동거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충분히 대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1년쯤 정혼 기간을 거쳐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결혼할 때는 보통 결혼 지참금이 주어지게 되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기사는 정혼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수태한 사실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가 수태 고지 사실을 받고 계집종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기사를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만, 오늘 요셉 또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용납할래야 용납이 안 되는 이 사건을 도대체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정말 계보를 택할 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이 요셉의 가문, 요셉을 통해서 오는 이유를 오늘 한번 더듬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으며 그 당시에는 또한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걸려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걸려서 지금도 성경 읽다가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이 어떻게 해서 육신 가운데 생명으로 거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신비요. 우리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그 비밀을 풀지 않으면 이 비밀은 풀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도대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 보이는 세상 전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그 창조 현장에 참여한 적도 없고 또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 힘을 합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창조사에게 참여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이 품고 있을 때 창조적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창조사역의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이 부분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 열리지 않는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고 성령의 창조적 사역은 재창조의 사역에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성령의 잉태된 사실, 성령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마른 뼈들의 생기,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비록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모습이지만은 생기가 들어갔을 때 죽은 뼈, 마른 뼈, 단지 뼈에 불과한 것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삽니다. 창조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이 지금 정혼된 상태에서 마리아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두고두고 불신의 씨앗이 되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처녀의 몸에 잉태된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이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을 젖혀놓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내 믿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불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고민한 적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뭐 모태신앙인들이야 이 부분에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과 치열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재창조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재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도 성령도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믿음을 정말 이 성경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무리를 걷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연결되어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이 일을 겪은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본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일,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불명예스러움과 관련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는 신앙인에게 어떤 문제가 주었을 때,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태에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그 마리아가 지금 정혼 단계에 있는데 잉태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곧 마리아가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남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남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남을 꼭 궁지에 빠뜨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은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에게 불명예를 뒤집어 씌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뭐 믿건 안 믿건 어떻게 보면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의로운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문제를 드러내어서 누군가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문제를 해결해요. 시끄럽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사방에다가 퍼다 날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지금 그러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문제를 퍼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방을 소란스럽게 하고 사방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오늘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끊고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혼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정혼 상태를 이제 그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서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해결하지 않고 시끄럽게 해결하려면 양쪽 부모에 알리고 이 사실을 온 공동체에, 유대 공동체에 알려서 이 뭐 수태한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게 신명기 22장 기록된 말씀에 따른 처결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면 22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혼된 여자가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은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24장 1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한다면 요셉은 이런 방법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정혼 단계에서 파혼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20절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면 즉각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둘러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중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동안 사자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난 일, 사람의 특별히 명예와 관계된 일, 그런 일들을 해결할 때는 오늘 요셉이 결코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20살이 채 안 된 나이입니다. 대개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결혼한 나이가 남자는 18살이었고 여자는 12, 13살부터 결혼이 가능했던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지극히 젊은 나이지만 그러나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40, 50이 된다고 쉽게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비록 마태가 기록한 이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시끄럽게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조용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명예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남들에게 알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번, 두 번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역지사지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때 이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비두에 아무게든지 빚도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오늘 보면은 이 요셉이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을 보통 택하지 않죠. 사랑했고 그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여호수아, 예수아. 그 예수아, 예수,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축약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 예수아의 헬라식 표현을 예수, 뭐 남미 쪽에서는 헤수스라고 발음하고 그러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한 이유, 예수 이름을 정하라고 한 이유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란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의 모든 패턴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그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축을 옮겨놓는 일이에요. 왜 그러면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인들의 집단은 결국 파멸을 향해 치닫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가 자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서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 하라 그 얘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처녀라는 뜻보다는 젊은 여자의 뜻입니다. 그러나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처녀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젊은 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물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이 동의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홀로 그 능력을,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함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떠나시고 두 번째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동일한 보혜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아내를 데려왔고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탄생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 전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어떤 종교인보다도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종교인보다도 불쌍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곧 거듭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삶입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성령의 잉태됨을 부인하고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보다도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디서 문제의 출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기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농담삼아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왜 요셉,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문제 삼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요셉이 지혜롭게 문제를 처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문제의 해결 방식도 얻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도 재창조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욱더 처량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결정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지극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가만히 해결할 줄 알게 하시고 남의 불명예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심사숙고할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각, 사고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는 틀을 부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외 다른 이름을 주어서 구원케 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생기어 불어와라, 생명이 불어와 군대가 될지어다, 주님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요셉처럼 무슨 일을 처리하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용히 그 일을 처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